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설 연휴 이후에 또 우리 지체들을 교회로 모아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서도 참 주님께서 기쁨과 또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도록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월화수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목금 휴가를 조금 더 내서 애들하고 여기저기 좀 다녀오느라 어제 금요일 오후에 도착을 하고 어제 쉬었는데 아직도 좀 내일 출근해야 된다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쉬었었고요. 그 다음에 지지난주까지 우리가 지금 고대 근동지리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주전 12세기, 그러니까 그 주전 1100년도, 그때 무렵으로 이제 중동 지역에 고대 근동 지역에 어떤 나라들 이렇게 좀 표현한 건데요. 요때 보면은 이제 여기 메소포타미아 쪽에 어디죠? 여기 바빌론, 그다음에 아슈르가 메소포타미아 쪽에 이렇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집트는 현재 요 당시에 19왕조, 그러니까 람세스 때인 거예요. 그리고 요쪽 가나안은 아직 뭐 작은 나라들이 있지만 색깔이 이집트 쪽 색깔 노란색 칠해져 있죠. 네. 요 시절에는 가나안이 이집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 위에 이제 하티라고 하는 요 맞나요? 하티가 이제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죠? 히타이트. 예. 히타이트 나라가 아직 있었고요. 히타이트는 이제 얼마 안 가서 멸망을 당할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시리아 북부 또는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에는 여러 나라들이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세력권으로 보면은 이제 크게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아나톨리아가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당연히 우리가 지금 계속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나톨리아는 히타이트가 강성했었을 때 전체가 큰 세력권이었기 때문에 좀 그냥 넣어둔 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부르는 요 아라비아 사막의 서쪽 지중해 동부 지중해 이렇게 맞닥뜨리고 있는 데가 가나안이고요. 자 반대쪽에 엘람과 페르시아가 있는 요 지역 전체를 고대 근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곧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이야기를 했었고, 이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테스 강, 요 아래쪽에 있는 여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두 개의 강 사이에 큰 넓은 충적 평야, 요걸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고요. 이 유프라테스 강은 성경에도 자주 나오죠. 성경에 의외로 티그리스 강이 거의 단어가 몇 번 안 나와요. 근데 유프라테스 강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까지 타고 오던 그 지역도 유프라테스 강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중에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던 땅, 거기에서 그 북쪽 경계가 여기 유프라테스 강 쪽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는 특징이 이렇게 개방적이고요. 여기 지금 뭐 제가 회색 처리를 했지만 여기가 뻥 뚫려있는 위아래서부터 여기가 아주 그냥 평야 지역이에요. 요즘은 이라크 가기 어렵지만 이라크 가면 여기가 전체가 다 사막지대고 그냥 뭐 산이 없습니다. 아예 산이 없는 뻥 뚫린 지역이라 개방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문명이 시작된 남부 쪽, 여기 이제 바빌론 쪽인데, 그 다음에 바빌론보다 조금 더 오래전의 시대라고 하면 우리가 수메르라고 하는 이쪽의 도시들의 이쪽의 특징은 도시별로, 좀 이렇게 독립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이쪽에 살던 사람들 어떤 토판 이런 데 보면은 나는, 바빌론 사람이야. 그러니까 바빌론의 정체성 또는 그 이후에 이제 아시리아나 다른 나라들의 정체성이 확립된 국가가 제국으로서 등장한 이후에도 나는 바빌론 사람이야, 나는 아시리아 사람이야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 도시별로 나는 니프로 사람이고 나는 우르크 사람이고 또 나는 여기 뭐 여러 도시들이 있죠. 이런 나는 어디 도시 출신이야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이집트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집트는 아주 오래전부터 통일왕조가 잘 들어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집트도 분열기가 있었고 상이집트, 하이집트가 나눠지기도 했고 또는 극심한 분열기에는 더 많은 나라들, 여러 왕조들이 이집트 전역에서 이렇게 나타나기도 했지만 이집트인들은 나는 이집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이집트의 정체성이 오래전부터 존재했어요. 물론 이집트라는 단어가 고대에서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이집트라는 말 자체는 좀 나중에 있었지만, 어쨌든 이집트는 나일강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의 문명권 안에서 파라오를 실제 신이라고 믿었거든요. 이 도시들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도시마다 신들을 다 믿었어요. 하지만 그 신들을 믿었던 거와 자기들이 섬기는 그 왕이 신이라고 믿었던 건 다른 이야기예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각 도시들의 왕도 있었지만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왕을 신으로 생각하진 않았어요. 어떤 왕 중에서 내가 실제로 신이야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아주 대차게 많은 비난을 받고 금방 정권이 무너진 적도 있고요. 하지만 이집트에서는 실제로 파라오를 신이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 대부분의 이제 고대의 국가들이 다 다신교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신들 중에서도 그 파라오가 가장 높은 신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렇게 개방적이고 전쟁이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언제나 분열 상태로 많이 존재를 했고 경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끔씩 아카드라든가 바빌로니아 또는 아시리아 같은 이제 세력이 확 규합이 되고 통합이 되면 언제나 바깥으로 이제 전쟁을 이렇게 하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분열돼 있을 때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그다음에 통합이 되고 나면 이 메소포타미아 밖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는 이집트의 존재를 아주 오래전부터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서로 군대를 이끌고 가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여기 이 뭐죠? 그 가나안 지역을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력이 충돌한 거는 아주 뒤 이야기이지만 서로의 존재를 당연히 알고 있었고 상인들이나 이렇게 교역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은 언제나 저희 이집트를 호시탐탐 노렸어요. 저기 가면 금이 그렇게 많다며. 철광석이나 동, 이런 구리, 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다며. 네. 항상 호시탐탐 노렸어요. 반면에 이집트는 자기들이 필요한 게 없었어요. 네. 이 바깥 세상에서 이 안에 다 존재했고, 먹을 거 충분했고. 그래서 이집트는 언제나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가 이집트를 계속 호시탐탐 노리다가 이제 아시리아, 신하시리아 좀 후기로 와가지고 에사라돈이나 그 다음에 이제 아슈르바니팔 이런 왕들의 시대에 있어서 드디어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거쳐서 이제 여긴 유다가 복속이 된 이후겠죠. 그 다음에 이집트를 침공해서 일시적으로 이집트를 점령하기도 했지만 그게 오래가지는 못했고요. 그다음에 아시리아가 멸망한 이후에 바빌로니아 제국,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들어섰을 때 가장 강력했던 왕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이죠. 이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도 이집트를 침공하지는 못했어요. 느부갓네살이 딱 유다까지만 하고 이집트까지 가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이 바빌로니아 제국을 머리, 그 금왕국이라고 칭하셨어요. 거기에 이제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그 나라의 세력권으로 보면은, 바빌로니아는 조금 더 남쪽에 있어서 그런가? 바빌로니아는 아시리아를 점령을 하고, 여기 이제 상류, 메소포타미아 상류를 점령한 다음에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이제 머물렀던 왕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와서야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킨 고레스 왕 시대 이후에 와서야 이제 저 이집트는 완전히 페르시아의 복속이 됐고요. 페르시아 이후로 그리스의 복속이 되고 지금 페이지를 아예 넘기고 볼게요. 그리스의 복속이 되고 그다음에 로마의 복속이 되고 로마 이후에 여러 나라들의 복속이 되면서 이 이집트는 이제 페르시아 시대 그러니까 주전 300에서 400년대, 500년대 그때부터 자기 나라를 가진 적이 없어요. 이집트가 그 뒤로 독립이 된건 언제냐?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 80여 년 전이었습니다. 1900년도 중반.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나라는 우리가 고대 문헌에 기록된 거는 제1왕조, 고대 왕국, 고대 왕조가 제1왕조, 그 1왕조가 이제 상하 이집트를 다 통일을 했는데 요게 주전 3000년에서 3100년 정도예요. 그때부터 강력한 나라가 들어서기 시작을 해서 페르시아 시대에 주전 300에서 400년대까지 독립왕국으로 유지를 하다가, 그러니까 한 2000, 6700년인 거죠. 그때까지 하다가, 그 이후로 벌써, 멸망하고, 요 최근까지 벌써 2000, 3400년이 넘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자기네 나라를 잘 이루지 못했어요. 뭐, 로마 지배 이후에 무슬림 들어오고, 또 여러 이제 왕조들을 바뀌면서, 그래서 이집트는 이제 최근에서야 다시 국을 만들었다. 네, 그 정도이고요. 이 이집트는 오랫동안 폐쇄적이다. 폐쇄적이라는 말은 부족한 게 없고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웠고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또 파라오를 어떤 그 전체 통치 체제의 중심에 딱 놓고 파라오를 중심으로 통합을 했어요. 물론 이집트도 수많은 세력들이 전쟁을 하고 왕조가 바뀌기도 하고 또 상 이집트가 위쪽 하 이집트를 침공해서 복속하기도 하고 강력했을 때는 가나안까지도 진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세력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집트는 파라오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로 통합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항상 전체적인 그 같은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는 도시마다 최고 신들이 다 달라요. 우리는 이 신을 섬기는 도시야.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러한 신을 섬기는 도시야. 그래서 도시들끼리 전쟁을 하며 이건 단지 사람들끼리의 전쟁이 아니라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그 신들끼리의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나라의 신이 더 위대하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같은 데 보면 사내립이 그 유다를 침공할 때 사내립이 하는 말 중에 내가 어느 신, 어느 도시, 어느 나라 그 나라들을 다 정복을 했다. 그런데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라는 그 신이 내가 정복한 그 신들보다 더 위대하냐?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게 죄송합니다. 그게 사내립의 아시리아 사람들, 그리고 크게 보면은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 생각들, 그 구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이 여호와, 제가 이제 이름을 그냥 부를게요. 이거 좀 이렇게 거북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믿는 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믿던 그주 하나님은 상당히 이 당시에 독특한 어떤 신앙 체계였어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모든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그다음에 모든 나라들이 다신교 체제 안에 있었고요. 그 신들은 그냥 여러 신들 중에 우리가 선택한 하나 또는 뭐 우리가 선택을 사람이 선택을 했든 어떤 신들이 그 도시를 선택을 했든 그 여러 신들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섬기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제외한 그 어떤 도시 국가든 나라든 어떤 사람들도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이 전체 가장 강력한 온 우주를 만든 신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없었어요. 오직 유대인들만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우리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 신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최고의 레벨에 있는 그 신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집트의 경우 이제 신왕국 시대가 들어서서 아주 강력해졌을 때에 저 나일강을 벗어나서 요쪽 이제 요 가나안 지역까지 진출을 하게 됐고요. 가나안에 진출을 한 게 우리가 흔히 제국이라는 말을 쓸 때, 이게 이제 그 시대마다 그 의미가 좀 달라요. 이 고대에 우리가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할 때 그 제국의 의미와 아시리아 민족 할 때 그 민족의 의미가 지난 1800년도, 1900년도 들어서면서 유럽 열강들 또는 일본이나 이런 신열강들이 전 세계를 침탈하면서 발생했던 일본 제국, 군국 주의 그 제국, 그다음에 뭐 유럽의 프랑스 제국, 영국 제국 그런, 그리고 또는 근대에서 이야기하는 그 민족의 개념과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제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 나라들 또는 여러 민족들을 통합해서 핍박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통합된 나라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걸 뜻할 때 이집트는 사실상 제국이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아시리아나 바빌론은 제국의 특징들이 많이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들 민족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통합하고 지배하고 억눌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국의 통합 질서가 시대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합니다. 아시리아, 신아시리아 제국 시대에는 아주 강력하게 군사적으로 이렇게 억눌렀어요. 그걸 보니까 바빌로니아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바빌로니아도 비슷하게 주변 민족들을 억압하고 죽이고 이제 다 성벽 때려 부시고, 근데 그걸 보니까 얼마 못 간다는 걸 알고 페르시아는 관용 정책을 펼쳤죠. 예, 그래서 제국의 통치 스타일은 조금 다르지만 제국이라는 특징들이 있었는데 이집트는, 이집트도 물론 이제 하이집트와 상이집트를 통일하고 나서 요 가나안 지역을 하거나 저 밑에 누비아 지역을 정복하고 억압적으로 통치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집트는 하나의 좀 뭐 단일된 어떤 그런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이집트가 저 가나안 지역으로 진출한 거는 제국의 특성으로 우리가 저기를 침략을 해가지고 영국이 인도를 침략해서 뭐 거기에 상품을 판매하고 거기 싼 인건비를 사용하고 그런 목적이 근대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이집트의 가나안 침공은 거의 대부분 이 위에서 내려오는 세력을 막기 위해서 전초기지를 확보하는 게 거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이집트는 부족한 게 없어요. 이집트가 가장 강성했던 시대 중에 하나가 18왕조 때 투트모세 3세 때였거든요. 이 투트모세 3세가 모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출애굽기의 모세가 출애굽을 하던 그 시대와 비슷한데요. 이 투트모세 3세 때 침공 가나안을 수십 차례 이렇게 쳐들어가서 여기를 점령을 했는데 당연히 이때 이 나라들, 이 메소포타미아는 다 허약한 나라들이었어요. 더 이상 진군을 하지 않고 여기 그 중간쯤에서 그냥 멈춰 섰습니다. 왜? 가봐야 얻을 게 없어요. 아니 이집트가 풍족하고 이집트에 넘쳐나는데 저 오랑캐 땅들 가봐야 뭐 얻을 게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 여기까지 오지 마, 침공하지 마,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어, 그 정도만 남기고 넘어갔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는 언제나 이집트를 약탈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시도를 하다가 신아시리아 시대 말기에 와서야 이제 성공하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반면에 이집트는 수천 년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관심이 없었어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자족적 안정된 문명이다라고 말을 붙여봤고, 그 다음에 파라오를 중심으로 이게 딱 통합된 그 나라가 있다 보니까 이집트는 법이 그렇게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성문법 뭐가 있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고바빌로니아를 창대하게 만든 함무라비 왕이 그 법을 세웠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에 눈이 눈에 눈이, 그게 그 함무라비 그 돌 덩어리가 있어요. 법전, 그게 이를 부러뜨린 자는 이로써 갚게 하고 이렇게 여러 이렇게 말들이 써 있는데 그걸 우리가 eye for eye, 뭐 mouth for mouth 이렇게 그냥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 이렇게 뭐 입에는 그렇게 이제 하는 거지만 함무라비가 왜 그렇게 법을 돌에다가 새겨서 넣을 만큼 거기에 이제 집중을 했을까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서로 통합된 적이 별로 없었어요. 맨날 지지고볶고 싸우니까 내가 옆 도시를 약탈을 하게 되고 침공을 해서 점령을 하게 되면 우리 도시와 저 도시를 통합해서 통치할 뭔가 기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뭐 이렇게 비슷하게 대우를 잘 해주든 못 해주든 어쨌든 어떤 법령을 세워서 그 법을 통해서 이렇게 통치하려고 그래야 말을 듣잖아요. 왜냐하면 함무라비가 니네 도시에서나 왕이지 거기다 신도 아니잖아 너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통해서 지배를 하려고 했고 반면에 이집트는 파라오들끼리 싸우기도 했어요. 예, 뭐몇 왕조 몇 왕조의 왕들끼리 싸우기도 했지만 어쨌든 통합되고 나면 그 통치자를 파라오라고 불렀고 신으로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아저 사람 이겼네 저 파라오가 이겼네 하면 그냥 이렇게 섬기면 되는 거였어요. 파라오 말이 곧 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집트에서는 발달된 법 제도가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사람들이 풍요로우면 뭐를 해요? 이제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예술과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하게 돼요. 근데 이 당시에 뭐 사상이 발전해봐야 뭐가 되겠어요? 그냥 신들만 많아질 뿐이에요. 그래서 5만 개다 신들로 나타나고, 그래서 이집트의 어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제 하 이집트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뭐 자세한 얘기는 많진 않아요. 왜 여기가 하 이집트지? 위쪽인데 여기가 하 이집트고 요 아래쪽이 상 이집트예요. 나일강은 아래에서 위로 흐른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원래 상류를 우리가 상이라고 하고 하류를 하 이집트라고 하고 있어요. 이집트는 이 나일강은 강물은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데 이 지중해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일정하게 오기 때문에 바람은 위에서 아래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나일강은 아주 천연 고속도로 역할을 해줬다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강물을 타고 가만히 있으면 상이집트에서 하이집트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돛을 달고 바람의 힘을 이용하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 하 이집트라고 하면 우리는 하 이집트를 요 델타 지역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일강은 저 아래쪽에는 청나일과 백나일이 있어요. 이 이집트 왕조,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거기까지 내려가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기록이 많지 않아요. 왜냐면 거기는 요 이집트와는 조금 정체성이 다른 흑인들이 사는 누비아 지역, 누비아 지역이 있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또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우리 성경엔 거의 다 에티오피아라고 돼 있는데 개역 성경엔 구스, 붓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니무롯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밑에 이렇게 저장해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거기는 흑인 지역이고 이 이집트 그 누비아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나일강이 두 개로 나눠져요. 나일강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범람하고 이거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긴 더 관계 사업이 발달을 했고요. 반면에 이집트의 나일강은 아주 일정하게 범람을 했어요. 근데 일정하게 범람을 했다라는 건 대부분 쭉 아래쪽에서 범람을 해서 델타에 이르기 전까지였습니다. 이 델타는 삼각주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약간 메소포타미아와 조금 비슷해요. 자, 하 이집트는 요 델타 지역을 뜻하는 의미이고, 여기는 범람이 조금 요 아래쪽보다는 예측이 어려웠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하 이집트 델타 지역이 원래 생산이 되게 잘 됐어요. 예, 풍요로워요. 여기가 곡식이나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아주 비옥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도 많이 부양할 수 있는 그 경제적 여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하 이집트는 이집트 전체 역사에서 주도적인 세력을 많이 갖추지는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 여기에 저기 쌀도 생산이 많이 돼요. 쌀인가? 밀인가? 밀이겠죠? 생산도 많이 돼서 여기 아주 엄청난 뭐라 그러죠? 곡식, 예, 이거 생산하는 지역입니다. 이집트가 아까 페르시아 시대 이후로 독립을 한 2300년간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모든 왕조들이 여기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로마도 다 이제 자치를 허용을 해주고도 이 이집트만큼은 황제령으로 딱 해놨어요. 왜냐하면 황제가 여기를 갖고 있어야 이 엄청난 생산력을 바탕으로 로마 전체를 통치할 수 있었거든요. 이 로마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 다 그랬어요. 저기는 엄청난 생산력을 가진 지역이었어요. 엄청난 생산력을 가졌다. 그 말은 그걸 기반으로 여기서 강력한 세력이 등장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집트는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전체 나라에서 봤을 때 별로 그렇게 세력을 얻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생산력이 곧바로 정치적 우위로 전환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같이 동시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집트가 이렇게 델타 지역인데 이 델타 지역의 시작은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멤피스라는 데가 있어요. 저 멤피스는 이제 나일강이 쭉 내려와서요 델타로 갈라지기 직전에 있는 지역이에요. 델타로 그 지류들이 막 갈라지는 순간 이제 저기는 홍수가 좀 예측하기가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아무 때나 막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막 인공위성 같은 걸로 이제 연구를 해보면 지류가 막 바뀌어요. 주전 3000년대에는 이쪽에 강이 있었는데 한 몇백 년 지나니까 요 강이 없어지고 요 강이 나타나고 왜냐하면 홍수가 한번 날 때마다 지류가 몇 번씩 바뀌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막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요 델타가 나타나기 바로 앞 지역까지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멤피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수도가 발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 델타 안에 있는 도시들은 갑자기 이제 물이 확 젖기도 하고 강물이 옆에 흘러가서 좋았다가 몇백 년 뒤에는 강물이 여기가 없어지고 딴 데로 가 있고 하다 좀 불안정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불안정성이 이제 여기가 높은 생산력을 자랑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우위를 갖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집트는? 조금 더 길쭉하죠? 상 이집트는 중심 도시가 오랫동안 테베라는 곳이었어요. 우리가 테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리스의 테베를 생각하시는데 그리스의 테베보다 여기가 훨씬 더 오래된 도시입니다. 중심 도시는 테베고 이 테베는 어디쯤에 있냐? 여기
나일강이 이렇게 꺾이거든요. 꺾이는 요 지점, 요 꺾인 요 지점에 있습니다.
나일강이 꺾이는 요 지점.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상 이집트가 세력이 규합이 많이 됐어요. 하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지역은 되게 좁아요. 어떤 여기 사이즈가 얼마만큼 있어요. 그래서 통제하기도 쉬울 것 같고 하지만 여기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분열을 많이 겪었고요. 상 이집트는 상당히 길어가지고 요 테베에서 뭐 좀 먼 데서 반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진압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있다고 그랬죠. 나일강 자체가 고속도로였기 때문에 군사를 이끌고 가고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테베를 중심으로 상 이집트가 통치가 되어 있었어요. 상 이집트는 그 나일강의 수위가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고 예측이 잘 됐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제 어디까지 범람이 되고 어디부터 농작이 되고 이게 규칙적으로 잘 됐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발흥한 많은 왕조들이 이 상 이집트에서 세력을 규합한 다음에 하 이집트를 침공해서 남북 상하를 통일하는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집트 상 이집트 같은 경우에 상 이집트는 북쪽으로는 하 이집트가 있지만 남쪽으로는 이 누비아 쿠스가 에티오피아와 같은 말이에요. 남쪽에 누비아도 있었기 때문에 뭐 좀 그렇지만 다 허약했어요. 상 이집트가 언제나 아주 강력했습니다. 남쪽에 누비아하고의 경계는 엘레판틴이라고 하는 도시였는데요. 이 나일강이 이게 고속도로이기도 했지만 중간중간 끊어지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협류 해가지고 약간 폭포 같은 것들이 있어요. 폭포가 제일 폭포, 제2 폭포 이렇게 해서 이 엘레판틴 바로 아래에 보면 또 폭포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넘어서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 나일강 밖으로 조금만 나가면 다 사막이에요. 여기 며칠 가지도 못하고 대규모 군대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너무 빤히 보이잖아, 눈앞에. 나일강으로만 움직일 수가 있는데 딱 여기에 급류가 있어서 캐더렉트라고 하는 급류가 있어서 여기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래서 요 엘레판틴 아래에 제1급류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군대를 돌려야 하는데 그 돌리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 이집트는 남쪽으로는 이제 그렇게 보호를 받고 양쪽으로 사막이 존재하고 위로는 아주 곡창지대였던 여기 하 이집트를 끼고 있게 됩니다. 이 이집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델타 지역, 아까 델타가 총체적 우위를 잘 갖지 못했잖아요. 그게 왜일까요? 이 이집트에서 유일하게 밖으로 나가는 통로가 여기 가나안인데 가나안에서 이게 아까 제가 아시리아 후기에 와서야 여기가 다 복속됐다라고 했지만 사실 일시적인 침공들은 계속 있기는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 제15왕조가 힉소스 왕조거든요. 힉소스 왕조는 아마도 요 서아시아 요쪽에 있는 시리아계 사람들이 침공을 해 와가지고 여기 델타 지역에 세운 왕조예요. 그 사람들 시리아 사람들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서 여기 델타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델타 지역은 언제나 조금 이 북방에서 그리고 여기가 왕래가 많았어요. 히브리인들도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가 200만 명이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힉소스인들도 쳐들어와가지고 왕조까지 세우고 그 다음에 흔치는 않았지만 아까 제가 12세기 주전 12세기를 보여드렸죠. 그 직후에 알 수 없는 좀 어려운 파악하기 어려운 정체가 해양 쪽에서 와서 우리가 보통 그걸 해양민족이라고 하는데 북쪽 그리스 쪽에서 해양민족들이 여기 쳐들어와가지고 요 델타 지역이 쑥대밭이 된 적이 있습니다. 델타 지역은 생산력은 많고 하지만 노리는 조직이 많고 그 다음에 사실상 외부의 침탈이 쉽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뭐 하나 왕조가 들어서려고 하면 이제 다 박살이 나고 이제 이렇다 보니까 델타 지역에서는 정치 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반면에 안정적이었던 상 이집트 중심으로 델타는 그 생산을 담당하는 데였다면 상 이집트는 테베를 중심으로 통치 권력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테베와 이 인근 지역에 보면 수많은 신전들 우리 제가 처음에 카르낙 신전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혹시 기억하세요? 그 카르낙 신전을 비롯해서 수많은 파라오가 그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그 신들이 여기에 어떤 신전이나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상 이집트는 길쭉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 저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는 크게 그 불리한 여건은 아니었다. 나일강이라고 하는 천혜의 고속도로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양쪽은 사막이고 여기는 나일강이 만들어준 어떤 계곡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계곡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계곡이라고 하면 이 이집트의 이쪽을 말하는 거기도 해요. 여기는 계곡이고 여기는 델타라고 해요. 저 계곡 지역에 어떤 특수한 지리적인 조건들 때문에 이집트는 대부분이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상 이집트 중심으로 나라가 위아래로 확장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시기에 모세가 이렇게 이끌고 나올 때 그때 18왕조 그렇죠? 18왕조 때에도 상 이집트 테베를 중심으로 했던 권력이 중심이었고 당시에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델타 동쪽은 사실상 이 변방 지역이기 때문에 좀 이제 노출이 많이 되어 있던 지역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람세스가 나오죠. 비돔이라는 지역과 비돔이라는 도시와 람셋이라고 하는 도시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서 히브리인들이 이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막 어떤 경우에 뒤죽박죽돼 있어요. 히브리인들이 람셋에서 피라미드를 짓고 노예 상태로 피라미드를 짓고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일단 자, 피라미드는 대부분의 피라미드는 고 이집트 왕조 때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때 출애굽을 우리가 주전 1446이라고 하면 주전 1446년이라고 하면 그로부터 천년더 전에 피라미드가 지어졌어요. 그리고 피라미드는 대부분 요 상이집트 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람셋이라고 하는 도시와 비돔이라고 하는 도시는 피라미드 이런 거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출애굽기에도 거기에는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의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람셋이라고 하는 것과 비돔이라고 하는 도시는 위쪽이라고 추정이 되지만 정확하게 지금 모릅니다.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어서 그게 어느 위치인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 파이람세스라고 하는 저 도시를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람셋 또는 비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아무 증거가 없다라는 거 예,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집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제가 이번에는 그 원고를 일일이 작성을 안 해가지고요 그냥 이제 어느 정도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원고 작성하는 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혹시 오늘 얘기 드린 것 중에 좀 빠진 게 있다 그럼 조금 더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제 저 히타이트가 있는 아나톨리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죄송하고요. 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고대근동 지리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적절한 지혜와 또 성경과 연계되어질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또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힘을 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지체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우리가 힘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또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